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오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구단서는 국제법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인도네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육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인도네시아령인 나투나섬 일부를 포함하는 이른바 구단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흐트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어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만일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미국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가 미 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티베트를 방문했다고 중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펠로시 대표의 방중은 양국 간 상호 정치 교환 방문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은 사전에 발표되지 않는 등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문화와 종교적 박해 논란이 일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해외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과거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도 만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찰이 범죄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일상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경찰의 고문 기법에는 구타와 잠 안 재우기,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자세 강요하기, 음식이나 물, 의약품 제공하지 않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경찰이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문 가해자들이 책임을 추궁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자백을 유죄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는 중국 형사사법 체계의 뿌리 깊은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튀니지와 오스트리아, 터키 순방길에 나섭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순방 중 시리아 사태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첫 방문국인 튀니지에서 미국과 튀니지 간 전략 대화에 참여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ISIL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달 열린 시리아의 미래에 관한 2차 국제회담에 참석합니다. 케리 장관은 마지막 방문국인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텐세인 미얀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얀마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됐다며 축하했습니다. 미얀마의 예 흐투트 공보장관은 오늘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테인세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관리들은 이번 선거가 미얀마를 전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거의 개표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압승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현재 143개 하원 선거구 가운데 196곳에서 또 상원 116곳 중 95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운동선수들이 기록 향상을 위해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치의 운동시설을 방문해 세계반도핑기구가 최근 제기한 의혹에 관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지시하면서 국제 반도핑 기구들과 열린 자세로 전문적인 협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이 같은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어제가 재향 군인의 날이었죠. 베테랑스데이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들의 노고를 기리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사연이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소개됐습니다. 전장에서 만난 연인이 71년 만에 재회한 얘기인데요. 71년 만이니까 두 남녀의 나이는 짐작이 되시죠. 올해 93세 미국 남성 토마스 할아버지하고요. 88세 조이스 모리스라는 이름의 영국 할머니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영국 런던에서 만났는데 이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인지 두 사람의 얘기가 한편의 영화 같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애틋한 사랑을 키웠었습니다. 이 토마스 씨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살아남은 군인이었고요. 포화 속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가다가 전쟁은 끝이 나죠. 토마스 씨는 부대의 명령으로 복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조이스에게 청혼의 편지를 보냈지만 당시 그 편지가 진짜 청혼인 줄 조이스 모리스 할머니는 몰랐다고 합니다. 연락이 이렇게 끊겼고요. 토마스 씨가 또 우연히 보게 된 항공기 추락사고 사망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이후 토마스 씨는 결혼을 해서 살다가 한 14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뜨고 다시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요, 종종 자녀들에게 서로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조이스 모리스 할머니가 토마스 할아버지를 먼저 찾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인터넷 화상으로 71년 만에 다시 마주대할 수 있었습니다. 71년 만에 재회였지만 애틋함은 그대로인 듯한 대화를 나눴더군요. 곧 직접 만난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꽃핀 사랑이 세월의 풍파를 무색하게 하는데요. 두 노인의 짧은 만남이 오랜 그리움을 달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방송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11도 기록하고 있고요. 낮 최고 1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11월 13일 금요일 오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 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9도에서 15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7도에서 14도 기온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오후에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9도에서 1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Try to Remember 들어보시죠.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were kept beside.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주리 대학교에서 시작한 인종 갈등 시위가 미국 내 여러 대학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 화요일 공화당 TV 토론회에서 나온 후보들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히 내놓은 컵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주립대학이죠. 미주리 대학교가 인종 관련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학생들의 항의 시위에 따라서 급기야 총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미국의 다른 대학으로 퍼지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주리 대학 사태에 자극을 받은 미국 일부 대학에서 이 평화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주의 이타가 대학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장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최근 백인 남자 졸업생이 흑인 동문에게 미개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언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학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매사추세츠주의 여자 대학인 스미스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고요?
네, 어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네.
학생과 교수, 학장 등 1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유색 인종들이 당하는 그런 부당함에 항의하고요. 또 이타카 대학에서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 시위를 계획한 것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이번 주 초에 또 미국 동문의 명문이죠. 예일대학교에서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9일에 벌어진 시위에 1,000명이 참가했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30일에 교내 남성 사교 모임이 할로윈 파티를 열면서 이 흑인 여성들의 출입을 막고 백인 여성의 출입을 허용한 점에 항의했습니다.
네.
시위자들은 이 각종 분장을 즐기는 이 할로윈 축제 때 인종차별적인 분장을 금지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학교 측이 또 이를 거부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주리 대학에서도 여전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흑인 학생과 교직원을 협박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이 미주리 대학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어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체포된 용의자는 미주리 대학교 롤라 캠퍼스 2학년생인 백인 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체포 당시에 무기를 갖고 있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온라인 협박이 한 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주리 대학 경찰 측이 현재 여러 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화요일에 익명이 보장되는 손전화 단문 전달 사이트, 단문 전달 앱과 또 다른 소셜미디어에 내가 보는 흑인을 모두 써버리겠다 이런 협박 글이 올라왔고요.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는 내일 학교에 가지 마라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주리 대학교 경찰은 화요일 밤부터 교내 순찰을 위해서 경찰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학 측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를 통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면서 이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미주리 대학교의 인종차별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최근 학교 안에서 흑인을 모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학교 학생회장이 흑인인데요. 지난 9월에 어떤 사람이 이 흑인 학생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또 흑인 학생들이 그 연극을 연습하고 있는데 한 백인 학생이 뛰어들어와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10월 말에는 기숙사 화장실 벽에 누군가 인분으로 인종차별주의를 상징하는 나치, 과거 그 독일 나치 정권의 문양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이 이번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되기면서 학생들의 시위가 몇 주째 이어졌고요.
네.
또 학교 풋볼 선수들, 미식축구 선수들과 감독까지 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경기 불참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총장이 사퇴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학내 인종 관련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던 이 티머시 울프 미주리 대학교 총장이 월요일 오전에 사임을 발표했고요. 또 저녁에는 본 러프틴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 역시 콜롬비아 캠퍼스 총장 역시 올해 말까지만 총장으로 일하고 연구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또 징계를 받는 교직원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학교 영양학 교수가 그 온라인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시험 보러 오라고 촉구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학교 사교 모임 담당 교직원이 이 흑인 학생들의 집회 장소에 취재하러 온 학생 기자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이런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진 뒤에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국내외 전반에 걸쳐서 또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다들 후보들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오겠지만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질문을 받으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죠. 또 30초 내지 1분 내외로 이 자신의 생각을 간추려서 답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들을 하는 걸 보면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짧은 시간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장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다소 과장도 하던데요.
네.
화요일에 열렸던 공화당 4차 토론회 때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고요.
네. 대표적인 예로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한 말을 들 수 있는데요. 마침 토론회 당일에 이미 전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날 첫 질문이 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공화당 후보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죠. 특히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교육과 직업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용접 기사가 이 철학자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철학자가 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신문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네.
이 미국에서 경력이 중반에 접어든 철학자의 경우 평균 연봉이 8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용접 기사는 수입이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도 한 해 5만 9천 달러 정도를 버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네.
루비오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 철학자들과 또 용접 기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용접 기사들은 물론 이 루비오 의원이 말이 맞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철학자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주장이 사실하고 달랐나요?
네, 벤 카슨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실업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이 고용주들이 높은 임금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건데요. 실제 예를 보면 반반이라고 합니다. 지난 197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1차례 인상됐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올라갔지만 이 나머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이 카순 후보는 공화당 후보들 중에 또 유일한 흑인 후보지 않습니까?
네네.
화요일 토론회에서 이 미국 10대 흑인 청소년들의 고용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고용된 청소년의 비율이 19.8%에 그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네.
미국 10대 흑인 청소년의 고용률은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슨 후보가 말한 수치의 4배에 달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이 실수로 거꾸로 말한 게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대 흑인 청소년의 실업률이 약 25%니까 오히려 이 수치가 그 카슨 후보가 말한 수치에 가깝습니다.
네.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에서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그 친분을 과시를 했는데요.
네.
며칠 전에 두 사람이 또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궁금하네요.
네, 글쎄요. 그게 좀 의문인데요. 이 두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긴 했지만 이 트럼프 후보는 뉴욕에서 또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인터뷰에 응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칼리 피오리나 후보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다면서 이 사적인 만남이었던 것처럼 묘사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과장된 얘기였다고 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 커피 가게죠. 스타벅스에서는요. 연말이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컵을 만들어서 음료를 담아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컵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스타벅스 커피점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연말이 되면 연말 연휴 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특별 한정 음료를 판매하고요. 또 특별히 제작한 컵을 연말 동안에 사용합니다.
네.
보통 이 컵에는 기독교의 최대 축일이자 미국의 최대 명절인 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 분위기를 담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간색 바탕에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순록, 눈송이 등의 문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런 문양 없이 그냥 빨간색 컵에 스타벅스 커피점의 상표만 그려져 있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스타벅스가 기독교 축일인 크리스마스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 문양을 없애고요. 그냥 빨간색으로 컵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특히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 신자들은 스타벅스 컵에 대해서 War on Christmas,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쟁의 또 다른 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기독교 전도사가요, 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소셜미디어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슈아 포이어스타인이라는 이름의 전도사가 지난주 목요일에 스타벅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해서 크리스마스 디자인을 컵에서 뺐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이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네.
그러면서 스타벅스 매장의 점원에게 컵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달라고 했다면서 이 모든 기독교인은 스타벅스 매장에 갈 때 이런 요청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죠.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거론하면서 논란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모두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 또 언젠가부터 미국에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라는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크리스마스에서 점차 기독교 색채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탄절 인사말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대신에 행복한 연말 연시를 보내라는 의미의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 또는 무신론자들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관용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기독교도들 사이에서는 크리스마스인데 왜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 하느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스타벅스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연말 컵의 디자인은 단순함과 고요함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끌벅적한 연말 분위기에 이 스타벅스가 조용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었다는 건데요. 스타벅스는 그러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크리스마스 한정판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번 논란에 다소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미국인들 가운데는 이번 논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빈곤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더 중요하고 큰 문제가 많은데 이 커피컵에 크리스마스 무늬가 들어가든 말든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에서는요 해마다 11월 11일을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서요 연방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죠. 베테랑스 데이, 재향 군인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재향 군인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영어로 베테랑 하면은 보통 어떤 분야의 아주 노련한 전문가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건 그 사람이 베테랑이야. 그러면 그 분야에서 알아줄 만한 전문가란 소리인데요.
네.
예,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들, 예, 특히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 참전 군인들을 말할 때요, 역전의 용사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베테랑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존경을 좀 담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재향 군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향 군인 이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되는 거죠.
네, 자, 베테랑스 데이의 역사가 아주 길죠?
예, 베테랑스 데이의 역사는 1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환영하고 기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기념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시 연합군이었던 이 영국 같은 나라도 날짜나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네. 자, 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이 11월 11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전 기념일로 불렸는데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듬해인 이 1919년 11월 11일에 이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에 2분 동안 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는 걸 시작으로 해서 시가 행진과 기념식을 갖는 것으로 이 첫 해를 기렸다고 합니다.
네. 그때만 해도 1차 세계대전이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고 불리면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요.
네.
이후에도 전쟁은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기념일 이름도 바뀌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또 한국전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기념일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게 됐고요.
네.
예, 결국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날을 베테랑스 데이로 이름을 바꾸고 또 기리는 대상도 모든 재향 군인들로 확대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연방 공휴일로 제정된 건 1938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베테랑스 데이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게요. 한 참전 용사의 제안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였던 레이먼드 위클 씨가 1차 세계대전 참전자들만 기리지 말고 이 모든 군인들을 다 기리는 날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예, 이 위크 씨는 나중에 1982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고요. 베테랑 데이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가끔 현충일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기념일이 확실히 다른 거죠?
맞습니다. 이 현충일은 미국에서는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이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고요. 베테랑스 데이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돌아온 이 모든 군인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는 날이니까 전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베테랑스 데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요, 재향 군인들에 대한 예우나 존경심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 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예우하는 정서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노병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 현역 군인들에게도 이 먼저 타라고 우선권을 주는 게 이 미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노병들에게 깍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공서 같은 데 가도요,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들을 1순위로 우대하는 게 보통이고요. 어떤 야구장이나 미식축구장 같은 데 가면은 군인들을 위해서 이 별도의 좌석이 마련돼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군 복무제는요, 의무제가 아니라 이 자원제입니다. 모병제. 이 현역 군인이나 퇴역 군인이나 군인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이고요. 또 혜택도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영화관 또 대중교통시설 같은 걸 이용할 때 군인이나 재향군인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건 기본이죠. 또 맥도날드 같은 속성 음식점이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도 이 재향군인증을 보여주면 할인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네.
예, 심지어 이 옷을 살 때에도 깎아준다든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 사회 곳곳에서 이들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네,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죠.
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곳도 많지만요. 이 1944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앞두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제정된 이른바 GI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재향군인들이 다시 일상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학 학비 지원부터 연금 제공, 세금 공제 혜택, 주택 융자 혜택, 이 창업 지원, 의료 혜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혜택이 다 그 일환이고요.
네.
예, 주정부들이 별도로 관련 부서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참고로 이 재향군인들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올해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또 새로운 혜택이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은 전국 어느 대학이든지 공립학교만 가면 주립대학에 준하는 학비를 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미국인들은 이 자기가 거주하는 주에 있는 대학을 가면 이 학비가 싸지만 다른 주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싼 학비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주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재향군인들은 그런 걱정 없이 다른 주에 있는 원하는 학교를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비 지원을 하는 이유가요. 이들 재향군인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잘 취업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은 또 정부 기금을 받는 학교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서 이 세 개의 관련 법안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보훈부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근무하는 직원만 약 28만 명에 1년 예산이 8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한 조직이고요.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재향군인들의 치료나 병원 진료소 같은 의료시설 분야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이 보훈부가 운영하는 병원들의 그 비리가 드러나면서 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죠.
예,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한 보훈병원에서 시작됐었죠. 재향군인들이 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평균 시간이 지정 시간보다 너무나 길고 그러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한 게 드러나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었고요. 결국은 에릭 센세키 당시 보훈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짓고 옷을 벗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네.
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미국을 지킨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런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통 미국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지금은 로버트 맥도널드 장관이 수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하죠. 마이클 볼튼이 부릅니다. That's What Love Is All About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네,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미국 서남부에 있는 두 주였죠. 뉴멕시코주하고 유타주 다녀왔었죠?
네, 뉴멕시코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원래 멕시코 땅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만큼이나 멕시코 분위기가 강하고요. 또 아메리칸 원주민인 인디안 문화도 잘 보존되어 있는 이 상당히 이국적인 색채가 강한 주라고 소개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타주는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주였죠.
예, 유타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몰몬교도들이 많이 사는 곳 하면 바로 유타주가 나올 만큼 이 주민의 약 60%가 몰몬교도들인 주입니다. 이 주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몰몬교도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거의 다 몰몬교 신자였는데요. 이제는 외부인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그 비율이 점점 주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주법이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습관 같은 데서도 종교적 색채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주를 말할 때면 늘 얘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도 서쪽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서부 태평양에 인접한 두 주를 가보겠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레건주입니다.
네, 워싱턴주라고 하면은 미국 서부 주들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주죠?
예, 맞습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요.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마주하고 있고요. 머리 위로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주 바로 밑으로 오리건주가 있습니다.
네,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오리건주 관광청 아시아 담당 홍보관인 그레 에크하트 씨의 설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Oregon is approximately 3.9 million people in a 255,000 square kilometer
오리건에는 사람들이 약 390만 명 정도 삽니다. 주 면적이 약 25만 5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조금 더 크죠. 주는 꽤 큰 편이지만 인구는 다른 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예, 오리건주도 서부에 있는 주들처럼 주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좀 적은 편이군요.
예, 맞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서 아홉 번째로 넓은데요. 인구 밀도에서는 3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워싱턴주는 어떤가요?
예, 워싱턴주는 이 면적이 18만 4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이 북한보다는 제법 조금 더 큰 거죠.
예.
면적 순위 18번째, 인구 밀도 순위는 25위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오리건주하고 워싱턴주는 서로 딱 붙어있는 만큼 뭐 지나온 역사 역시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홈스테드 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깃발을 먼저 뽑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 주 모두 그때 발전한 주들입니다. 그레 에그하트 오리건주 아시아 담당관 설명 한 번 더 들어보시죠.
As part of a homesteading act to get people to move west. So there's still places really where you can see wagon trail ruts in Oregon from people that traveled from Missouri.
이 홈스테드 법 덕분에 사람들이 서부에 있는 주에 많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리건은 오리건 통로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건 통로는 1800년대 한창 시행됐던 개척로 사업의 일부인데요. 아직도 오리건에 오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부근에서 시작돼 서쪽 해안가를 지나 오리곤 시티까지 이어지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리곤 통로 덕분에 사람들이 오리곤에 와서 홈스테드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 주가 비버라는 동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오리곤 통로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대개 모피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이 워싱턴주 역시 1800년대에는 이런 모피 교역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개의 주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관계가 깊은데요. 연방에 가입한 건 시간차가 좀 있네요.
예, 오리건주가 1859년에 미국의 33번째 주로 먼저 가입을 했고요. 그보다 30년 뒤인 1889년에 워싱턴주가 미국의 42번째 주로 가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워싱턴주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하고 이름이 좀 같지 않습니까?
네.
종종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수도는 동쪽에 있고요. 이 워싱턴 주는 서쪽 끝에 있으니까 혹시 잘못 비행기라도 타면 큰일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워싱턴 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워싱턴 주 깃발에도 이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워싱턴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마존사 같은 또 굵직굵직한 대형 기업 본사가 있는 걸로 유명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산업이나 서비스 관련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고요. 또 항공 우주 산업과 조선 산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이 비행기 회사인 보잉사 공장도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주에서 나는 사과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사과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 워싱턴 주죠.
네.
예, 미국에서는 상점에서 사과를 사면 사과 하나하나에 상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싱턴에서 생산됐다는 상표가 붙어있는 사과들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리건주는 어떤 산업들이 발전해 있을까요?
예, 오리건주도 이 농업에서부터 기술,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렉 에그하트 씨 설명입니다.
Oregon has a variety of different industries, ranging from agriculture and certain types of farming to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the headquarters of Intel.
첨단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이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제조회사인 나이키 본사가 있고요. 역시 이 스포츠 용품사인 아디다스 북미 지역 본사, 아웃도어 용품 회사인 콜롬비아 본사도 저희 주에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저희 주의 주요 산업이죠. 또 제가 종사하고 있는 관광업도 저희 주의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주 관광 산업은 $130 규모의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오리건주의 농산품 가운데서는 배하고 블루베리가 특히 유명하죠?
예, 배는 한국 배와는 다르게 물이 좀 적은 배긴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이 한국의 정금나무 열매와 비슷한데요.
네.
예, 요즘 한국에서는 이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주 많이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이 오리건주 블루베리가 가장 많이 수출된다고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두 주 모두 태평양과 접해 있다 보니까 수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네. 자, 이 주들의 날씨는 어떤가요?
예, 모두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해안지대 다르고 내륙지대 다르고 또 산악지대의 기후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겨울 평균이 섭씨 2, 3도, 여름이 평균이 섭씨 20도 안팎의 비교적 온난한 기후를 보이고 있고요.
네.
여름에는 비교적 건조해서 산불이 나기 쉽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비나 눈이 아주 많이 오는 편입니다.
네, 이 워싱턴주는 특히 우기가 있잖아요.
예, 워싱턴의 가을과 겨울은 안개와 비가 아주 유명한 인데요. 보통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우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거의 매일 비가 오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사람들이 커피를 좀 즐겨 먹는 걸까요? 워싱턴 주의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예, 글쎄요. 이 비가 오면 특히 그윽한 커피 향이 생각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에는 크고 작은 커피점들이 곳곳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판매점이 스타벅스 첫 번째 가게가 문을 연 곳도 바로 이 워싱턴주입니다.
네, 시애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 도시가 운치가 있어서 미국이나 한국 영화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죠. 시애틀은 이 워싱턴주의 가장 큰 도시인데요. 하지만 주도는 올림피아라는 곳입니다.
네, 오리건 주도는 어딘가요?
예, 오리건주의 주도는 세일럼인데요. 하지만 오리건주 역시 가장 큰 도시는 포틀랜드입니다.
예, 포틀랜드는 장미의 도시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장미가 피기 좋은 해양성 기후 덕분에 도시 곳곳에 이 장미 정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오리건주는 판매세를 안 받는 주라면서요?
예, 미국에는 이 물건을 살 때 판매세가 붙는데요. 하지만 이 판매세를 받지 않는 주가 두 곳 있습니다. 이 동부는 델라웨어 주고요. 바로 서부에는 이 오리건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Oregon has no sales tax. So many of those visitors will come from Washington and Seattle or even from California.
오리곤에는 판매세가 없기 때문에 워싱턴, 시애틀이나 캘리포니아를 놀러 온 사람들도 쇼핑을 하러 저희 주를 방문하죠. 그리고 이렇게 쇼핑하러 포틀랜드에 왔다가 오리곤의 매력에 빠져서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며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보면 포틀랜드는 오리곤 여행을 위한 좋은 출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요. 두 주 모두 한국의 지방정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위아래 붙어있는 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가 한국의 위아래 붙어있는 전라남북도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한국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오리건주는 한국의 전라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둘러본 워싱턴주하고 오리건주는 동전 속에 각각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워싱턴주의 25센트 동전에는 연어 한 마리가 레이니어 산을 뒤로 하고 뛰어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연어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가운데 하나고요. 레이니어산은 높이가 무려 4,400m에 달하는 워싱턴주의 명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워싱턴주의 별명인 상록수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오리건주 동전에는 크레이터호 국립공원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호는 미국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호수로 오리건주가 자랑하는 7대 자연 경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네. 네, 미국 50개 주를 받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비디오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옳을까요? 그럼 먼저 제가 케빈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Kevin,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And if so, why?
Yes, actually. I remember once I was working for a company that I won't name, but I didn't like it. So I quit because I thought I had a job at this other place. But I hadn't gotten offered it yet, so I'd put all my eggs into that one basket. Luckily, I got the job and everything turned out okay. But I probably shouldn't have quit the job before I got a new job.
Right. So you did take a pretty high risk, huh?
Yes.
제가 케빈에게 Have you ever placed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케빈은 예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일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건데요. 다행히 새로운 곳에 바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취직이 안 됐다면 한동안은 일이 없이 생활해야 했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계란 모두를 한 바구니 안에 담다는 뜻입니다. 만일 바구니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모든 달걀이 깨지고 말겠죠? 그래서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은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는 뜻이 있고요. Don't, D-O-N apostrophe T.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하면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뜻이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 들으면서 이 시간은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am thinking of you in my sleepless solitude tonight. If it's wrong to love you, then my heart just won't let me be right. Cause I'm drowned in you and I won't pull through without you by my side. I'd give to hav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0년 11월 12일 오늘. 생각하는 사람, 아담과 이브, 칼레의 시민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로댕은 14살 때부터 조각을 공부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조각을 하며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30대 후반에 로댕은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이것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로댕은 단테의 소설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 지옥의 문을 제작하고 지옥의 문에 있는 많은 인물 조각상 중 하나인 생각하는 사람으로 조각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나아가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로댕의 작품들은 당대의 예술가들은 물론 근대 조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 로댕은 서양 근대 조각의 시조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1982년 11월 12일 오늘,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가 감옥에 갇힌 지 11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두 해 전 폴란드 자유노조는 파업 지도자 레흐 바웬사를 중심으로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웬사는 단결이라는 뜻의 노조 솔리다르 노시츠를 조직한 뒤 전국적으로 파업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솔리다르 노시츠가 공산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폴란드 당국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직접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소련의 침공을 두려워한 폴란드 정부는 1981년 12월 군 지도자인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를 총리로 선출하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솔리다르노시치 활동은 금지됐고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 바웬사를 포함한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레흐 바웬사는 구금된 지 약 1년여 만인 1982년 오늘 마침내 석방된 것입니다.
The announcement of the award of the Nobel Prize to Walesa helped restore to Polish workers some of the unity and pride they had felt under their outlawed solidarity.
다원사는 이후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1990년에는 노조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